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그 군중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데리고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이 도시로 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한 번은 꼭 부딪히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내 자녀들에게 있기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에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백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죠. 한날 한날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손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설계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우리를 하루하루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그 통치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요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그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마다 먹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매일마다 들어야 합니다. 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종국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 메시지를 이때부터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3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3년의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얘기한 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때로부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그때,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두 사건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 나와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돼. 너희들 그 길을 나와 함께 따라갈 수 있겠니?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볼까요?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예전에 볼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충직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연구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어른이 잘못한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다니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싫었던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그 사람을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허락할 그 메시아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배고픈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신 그 예수님,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달려왔던 따라왔던 그 무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저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사들에게 잡혀서 신문대로 심판대에 올라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꿈을 꾸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예견을 해요. 그래서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종국에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힘이 없이 군사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자 그를 가차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능력 있는 예수님, 힘이 있는 그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심연 깊은 곳에 단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욕망이 제 내면 깊은 곳에 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심연 깊은 곳에 예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책망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yourself, 이 자기는 누굽니까? 끊임없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옛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이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그 죄된 본성을,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Deny. 그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될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바심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그의 형 아론에게 막 독촉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는 지금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독촉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 신을 만드는데요.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 다음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요구하자 아론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 귀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부녀자 아내와 자녀 귀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와 아이들을 수를 셀 때 카운트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지금 예, 모세는 여자와 아내, 아내와 자녀의 이름 이 표현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금고리를 모아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백성들의 귀에서 나온 금고리를 녹여다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갔어요. 이때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먹게 해요.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 금송아지가 무슨 이게 우리의 신이 되겠습니까? 이것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 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내가 지금 깨부셔서 너희들의 목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상의 실체는요 보여지는 우상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 심연 깊은 곳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근원에 잇대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신 우리 인간이 누굴 예배할까요? 예,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사랑, 자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제된 욕망을 추구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연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주일날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 예식을 이 스프링클 베티즘,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 예식을 했지만 예수님 때는 어떤 세례 예식을 했나요? 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했어요. 뭐 둘 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예식이 주는 우리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아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 내가 이제 죽은 물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맞습니다. 못 박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몸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본성을, 그 잘못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매일마다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니? 그렇다면 나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오늘도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위로 올라가서 내 제된 본성,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내 이 본성을, 이 자아를 못 박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돼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지,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동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